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꼭 기념해야 될 은총이 있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민수기는 모든 이야기가 연대순으로 시간적인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엊그제 말씀 묵상하셨던 분 아시겠지만 민수기 7장부터 오늘 본문 9장까지는 이게 연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민수기 1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민수기 1장 1절, 예,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7장 8장에서 본 거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지휘관들에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 민수기 7장 이야기는 민수기 7장 1절 보시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 이거는 언제냐 하면 출애굽기 40장 17절 보면 둘째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장 1절을 기준으로 하자면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을 민수기 7장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민수기 9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성경 민수기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인구조사는 둘째 달 첫째 날부터 시작했는데 이거는 첫째 달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한 달 거슬러 올라간 이야기인 거예요. 민수기가 거의 모든 이야기가 시간대 순으로 이 연대 순으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앞서 일어난 한 달 전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다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는데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냐, 어떻게 싸우는 군대냐, 뭐 이런 거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구약 성경을 읽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핵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군대 그리고 싸움 이러면 뭔가 이게 도덕성이나 양심이 자리 잡을 여지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요, 조금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려면 이게 뭔가 현실에 발붙이고는 조금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그 말씀을 어떻게 뭐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겠느냐, 이거는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이거는 비현실적이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비현실적인 것 같은 말씀을 순종하면 현실이 됩니다. 이렇게. 예. 말이 너무 길었나요? 아, 조금 길긴 했죠. 그죠? 그런데 비현실적인 것 같고 이거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부여잡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 물정 따져가지고 현실적인 가능성을 다 따져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산하고 결국 그러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생각대로만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 능력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세상 물정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말씀 부여잡고 한번 확 순종하면 야,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하시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믿음도 자라나고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할수록 예수 믿는 재미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을 못하니까요. 사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흥이 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한 군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 군대, 이게 거룩함과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군대가 되라, 그리고 모든 부정한 것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사실 그 명령을 잘 듣고 따르면 정말 이 거룩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민수기 말씀을 보면 거룩한 군대로 세워지는 과정에요, 레위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민수기 3장 4장에 누가 레위인이냐, 레위인이 할 일이 뭐냐, 이런 거를 길게 설명했거든요. 어제 민수기 8장에서는 이 레위인들을 공식적으로 다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절차를 어제 우리가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레위인은 영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은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성막을 둘러진치고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성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막 주변에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했어요. 레위인은요,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 그거 썼는데 지금 읽어보지 마시고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지금 그거 읽으면 안 돼요. 제 이야기 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레위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런데 민수기를 차근차근 읽어보면 또 다른 강조점이 있어요. 레위인들은요, 세습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레위인이 되는 거는. 아버지가 레위인이면 아들도 레위인인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이 되는 거는요, 배워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군대의 영적인 질서를 유지하는데 레위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민수기에서 독특하게 나오는 것이요, 나시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민수기가 독특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데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나시린 이야기를 하겠어요? 민수기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는데 레위인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중간에 왜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요, 레위인은요, 세습이 되는 거예요. 레위인은 배워서 하는 거예요. 레위인 노릇은 배워서. 그런데 열정이 없어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레위인 노릇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 안 해도 목사 노릇도 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 안 해도 주일학교 교사도 할 수 있고 구역장도 할 수 있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이 없어도 뭐 모든 직분을 다 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나시린은요, 세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시린은 자기가 헌신하는 겁니다. 자기가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즐거움 없다. 하나님보다 다른 자랑거리 없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 그래가지고요,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거절하면서 스스로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나시린이었어요. 이거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생각할 때 인생에 정말 하나님보다 귀한 분이 없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구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나시린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군대로 이렇게 세우는 힘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시대의 나시린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요,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눈에 띄는 것이 없지만, 눈에 띄지 않지만, 평소에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정말 잠잠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큰 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할 때, 하여튼 뭐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가 큰 예배당을 건축했거든요.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무슨 건축원금을 뭘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건축원금을 확인했는데요, 그 큰 교회에요, 내놓으라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 내놓으라는 분들은 별로 헌금을 안 했더라고요, 의외로. 그래,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큰 소리치고 잘난치 않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평소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다 헌금을 해가지고 그 큰 예배당 건축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교회를 세우는 거는 내놓으라는 사람, 큰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일반적인 헌신 외에 자기 직분에 걸맞는 헌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민수기 7장을 보면, 민수기 7장이 89구절이었어요. 혹시 읽을 때 시험 드신 분? 시험 안 든 분은 저 이번 주에 묵상 안 하신 분인데, 나도 시험 들었는데 그날 아침에 민수기 이거 7장 읽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똑같은 이야기가 12번이나 반복이 되니까 라오스에서도 이게 시험 들었겠는데, 그죠? 그 본문 가지고 다 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12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또 그거를 다 합해가지고 뭐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드렸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읽을 때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됐다고 해서 아이고 이거 똑같은 이야기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요, 본문이 중요해요. 본문이 중요할까요? 설교가 중요할까요? 본문이 중요해요. 설교는 본문을 수정드는 거예요. 제가 하는 설교는 본문을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설교보다 본문이 더 중요하고 본문이 더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본문을 중요하게 여겨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읽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민수기 7장을 읽어보면 89구절이거든요. 그게 다 보면 지휘관들,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했느냐 뭐 이런 걸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덮개가 있는 수레 6대 그리고 소 12마리 드려요. 그거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드린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성막에 이제 성막을 설치하고 수송하고 할 때 수레가 필요하고 그 수레를 끌 수 있는 소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지휘관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 둘이 둘이 수레 한 대, 우리 각자 수레 소 한 마리 뭐 이런 식으로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뭔가 이 헌신을 하고 뭘 드리려고 할 때 교회에 뭐가 필요하냐 이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필요를 따라 헌신하는 게 필요해요. 필요한 게 있어요. 이를테면 무슨 지난번에 그 라오스 갈 때 중고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걸 이제 광고를 했는데 중고 노트북은 안 가져오고 데스크탑을 가져왔다, 이러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뭔가 필요를 채워서 헌신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성막을 세우는데 그 성막을 수송하려고 그러면 덮개 있는 수레와 그리고 소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휘관들이 헌신한 거거든요. 헌신은 어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보고 그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덮여 있는 술에 그리고 소 한 마리 다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그걸로 충분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민수기 7장 1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7장 11절 화면에 떴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 드려라. 그래가지고 사실 그 많은 봉헌물을 드린 거를 12번이나 똑같이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파의 지휘가 누가 뭐를 드렸다, 어떤 지파의 지휘가 누가 뭐를 드렸다, 이거 똑같은 말씀을 12번이나 반복하는데, 12번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왜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시겠어요? 이 지휘관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네 신분, 네 직분에 걸맞는 헌신을 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의 직분자들은요,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이 될 만큼 헌신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 중요하기 때문에 민수기 7장이요, 민수기 1장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보자면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거를 거슬러 가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올해 말고 작년에 2021년에 그때 다 코로나 한창이어가지고 교회 예배도 잘 못 오고 뭐 예배당에 뭐 20명 들어와야 된다, 50명 들어와야 된다 뭐 이렇게 규정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대부분 교회를 못 왔어요. 그때는 1년 내내 교회 무슨 행사도 잘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드리고 있지 않은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연말이 되면 설 24 임명해야 되잖아요. 그 2021년이 지나고 2021년 말이 돼가지고 2022년 서리집사를 임명할 때가 됐어요. 근데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이거 서약서를 내라 그러는데 그 서약서의 내용도 사실 좀 기준이 되지만 그거를 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배당이 오지를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다가 이거 그러면 헌금 횟수를 한번 점검해 보면 되겠다. 헌금 액은 이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은 많이 드리고 아니면 못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액수는 상관없이 횟수, 박용태 집사가 1년 동안 헌금을 몇 번 했는가 한번 그거를 재정부에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는데요, 제가 그거 보면서 감사도 하지만 시험도 엄청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요, 헌금 횟수로 따지면 52번은 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52주일이 있거든요. 주일 헌금을 하더라도 52번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 헌금을 하더라도. 그죠? 그런데요, 의외로 아니에요. 의외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엄청 시험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제가 좀 생각에, 우리 성도들이 헌금의 기준이 뭔지 잘 모르는가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언제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지금 한 2년이 지났어요. 지금 2년 지나서 2년 묵힌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헌금의 기본은 주일 헌금이에요. 주일 헌금 11조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11조 하기 어렵거든요. 여러분 하시는 분도 있지만 11조 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헌금의 기본은 주일 헌금이고 믿음이 있으면 11조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감사, 감동 이런 거 있으면 감사 헌금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북한 헌금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기본적인 헌금은 주일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헌금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다른 분은 몰라도 교회의 직분자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서리 집사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이리 직분자를 다 합하면 한 300명 돼요. 그러니까 사실 주일 헌금이 300명은 돼야 되고 300명이 이렇게, 그러니까 액수와 상관없이 그걸 뭘 1,000원을 하든지 5,000원을 하든지 만원을 하든지 뭐 그거는 상관없이 횟수는 52번이 돼야 된다. 주일 헌금은.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주일 헌금. 그런데요, 이게요, 그게 아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준으로 서리집사 임명하려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냐? 아무나 다 했죠, 뭐. 아무나 다. 기존 서리집사님 다 서리집사. 상관없이, 상관없이. 근데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느냐는 것을 하나님께 다 기억하세요. 사람 이름, 그리고 그 사람이 드린 그 물목의 리스트가 거기 다 적혀 있어요. 헌금은 알아서 하는 거다. 아니에요. 헌금은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물론 드러내지 않죠. 우리 교회가 드러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를 다 기억하세요. 전주제자교회는요 작년부터 목사가 보고 있어요. 무섭죠? 물론 그거 일일이 다 보고 제가 뭐 기억하고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느냐는 것을 따라서 거룩한 군대가 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거룩한 군대인데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 군대가 어떻게 군대로 유지될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의 직분을 사모하고 직분을 자랑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와 나는 서리집사 안 시켜주냐, 나를 서리집사 왜 안 시켜주냐. 제가 볼 때 그분은 1년에 반도 교회를 안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서리집사가 되려는데 그래도 주일 예배는 잘 와야지. 제가 그랬더니 집사 시켜주면 잘 올 거라고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집사 시켰는데요 그 뒤에도 안 와요 거의. 그러니까 서리집사인데 주일 예배도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집사 아닌 것은 창피하다고 여기는 거죠. 집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집사가 되면 안수집사가 돼야 된다, 권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엄청 속상해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제 모교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권사 떨어졌어요. 권사가 안 된 거예요. 안 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뭐 주님을 사랑하고 그랬지만 교회 일을 하거나 뭐 이런 데는 참여를 못해요. 워낙 가난하고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교회를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삐져가지고요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권사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어머니를 달래가지고 그래, 뭐, 결국 모교에서는 권사가 안 되고, 저 이제 연세 많으셔가지고 우리 누님 곁에 가가지고 조그만한 교회 다니면서 거기 명예권사 이렇게 해가지고 명예권사 됐는데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직분을 조금 승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자부심,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중직이 된다는 거는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지, 자기 신분이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을 사모하고 직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께 어떻게 헌신하고 있느냐, 내 믿음은 어떻게 남들에게 모범이 될 만하냐, 이런 거를 더 생각해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을 욕심내려고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나시린처럼 주님을 사랑해서 나는 주님 외에 다른 즐거움 없고 주님 외에 다른 자랑거리 없고 주님 외에 내 소망이 없다. 그래서 정말 세상과 자신을 구별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헌신자가 있으면 교회가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열정이 식어지거나 자기 직분에 어울릴 만큼 헌신하는 사람이 적어지면,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그 직분에 어울릴 만큼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거룩한 군대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시린이다, 그리고 네가 무슨 직분을 갖고 있으면 그 직분에 걸맞게 헌신해야지 하면서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휘관들이 어떻게 주님께 헌신하고 봉헌물을 드렸는지를 길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걸맞는 맡겨진 직분에 걸맞는 헌신의 열매를 드리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도요, 유월절 이야기인데요, 이거 한 달 전 이야기예요. 이거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인구조사보다 더 이른 시간에, 한 달 전에 이야기이거든요. 왜냐하면 유월절이라는 거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출애굽한 그 달이 정월이 돼요. 첫째 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유월절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해서 애굽에서부터 내보내신 날이거든요.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넘어갔느냐? 하나님이 애굽 온 땅을 심판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12절을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의 신을 심판하시는데요, 결과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처음 난 것이요, 그 신의 능력, 그 신의 축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열매였거든요. 첫 열매 귀해요. 장자 귀해요. 가장 귀해요. 이것이 신의 능력과 신의 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사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의 신들을 다 무너져 심판하실 때 애굽의 처음 난 것들,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쳤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첫 열매가 귀해요. 첫 열매. 처음 난 것 귀하다고요. 그런데 처음 난 것 첫 열매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장자가 태어나면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장녀가 태어나면 주 뜻대로 쓰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옛날 믿음 좋은 어머니가 하나님께 바친 분들이 있죠. 지금 다 잊어먹고 살고 있지만, 그죠?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다 가슴에 손 얹고.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위로 누님이 세 분이었어요. 하나는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로 누님이 두 분인데 나이 차이가 많아요. 저희 큰 누님이 저보다 16살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4년 5년 터울로 이렇게 자식을 낳았는데, 제가 그러니까 네 번째로 태어난,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절에 네 번째로 태어난 첫 아들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께 드려진 인생. 옛날 어른들은 처음 태어난 것이 너무 귀해가지고요, 다 주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그 애굽 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첫 열매를 다 심판하시고 다 죽이시는데요, 온 세상을 심판하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를 받았어요. 다 죽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기호가 됐어요. 그게 신호가 돼가지고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인침받고, 여러분 그 예수의 피를 입어 생명 얻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예수님을 우리의 유월절 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 2절, 민수기 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이 유월절이야말로 진짜 기념하며 지켜야 될 어떤 구원 사건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왜 기념일 같은 거 있죠? 지켜야 될 기념일. 여러분은 어떤 기념을 지키세요? 뭐 생일 이런 거. 생일 잔치 하세요? 결혼 기념일 이런 거 지키세요? 가까운 어른이 돌아가시면 기일 뭐 이런 것도 있죠. 요즘 아이들은요, 연애를 시작한 날도 지키더라고요. 연애 시작한 며칠 해갖고, 아이고, 그거, 아이들 핸드폰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 이렇게 날짜가 적혀 있고 뭐 몇백일, 뭐 일천일 뭐 이러면서 아, 요즘은요. 그 아주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챙기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전에 만난 어떤 분은요, 생일인데 태어난 생일 아니고 예수 믿고 세례받은 날을 생일로 지키는 분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은 육체의 생명을 얻은 날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어서 거듭나서 영생을 얻은 날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세례받은 날을 생일로 지키시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어른들도 계셨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적자 생존입니다. 적자 생존이라는 말은 적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머릿속으로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노트에 메모하면서 적어가면서 그렇게 묵상을 해야 이게 성경 묵상이, 말씀 묵상이 깊어지고 연속성도 있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신령한 은혜를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적어놓는 거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요, 기도 응답을 받아도요 돌아서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오늘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감사해도요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걱정이 되고 또 불안해지고 또 우울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 또 다른 걱정이 밀려올 때, 아, 예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상기하고 다시 기억하면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신 은혜를 기록해 놓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블레이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엄청 유명한 분이에요. 대단히 유명한 수학자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 무슨 계산기를 최초로 발견한 뭐 무슨 발명가이기도 하고, 이분 뭐 사상가이기도 하고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엄청 유명해요, 블레이즈 파스칼. 그런데 이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수도사적인 삶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39살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나면 사람이 죽으면 유품 정리하잖아요. 그런데 블레이즈 파스칼이 죽고 난 뒤에 이분은 유품을 정리하는데 이분이 늘 입고 다녔던 외투 안쪽에 양피지, 이때는 종이가 이게 보급은 되었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양피지에다가 한 600글자로 써놓은 것이 있었어요. 저게 프랑스어 막 이렇게 써놓은 것에서 잘 읽기는 어렵지만, 저도 사실 못 읽지만 저거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이즈 파스칼이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뭐가 써져 있느냐면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그때 이분이 뭐 하고 있었느냐면 요한복음 17장을 읽고 묵상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요한복음 17장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저녁에 왜 그 제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설교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고기를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잡았는데, 베드로가 생뚱맞게 뭔가 이게 좀 이상하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구나. 예수님 앞에 섰는데 자기 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그 영적 체험인 거죠. 그거, 그런 강력한. 블레이즈 파스칼은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부터 12시 반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도가니에 젖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 열심히 읽은 분은 이게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 줄 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을 저버리고 피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두 시간 동안 자기가 주님의 품 안에서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가지고 그거를 자기 외투 안에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그거를 품고 살다가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1654년 11월 23일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대충 그냥 억지로 하라 그러니까 하고 뭐 이런 수준 말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를 맛보기 원합니다. 우리 설교 듣기 전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능력 있게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여서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에 예배당을 올 때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 있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런 은총 누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에게는 1654년 11월 23일이 그런 강력한 은혜를 경험한 날이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거를 기록해놓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기념할 만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예수님이 주일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잔치를 미리 맛보기 위해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념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상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출발점이 뭔 줄 아느냐, 너희들의 영혼의 출발점이 뭔 줄 아느냐, 유월절이다.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치고 심판하시는 중에 너희를 살려주신 그 어린 양의 피, 그를 신호로 해서 너희를 살려주신 그 생명 주신 나를 기념하는 그것이 네 인생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로 치면 십자가가 우리 출발점인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고 죄 용서받는 자리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내는 사인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예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서 노래하고 춤추고, 83장 찬송 부르면 이거 춤추기 딱이에요. 83장 아까 불렀던 83장 한번 잘 불러보세요. 그게요 딱 춤추기 좋은 가락이에요. 이게 저도 이 춤 잘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보기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서 그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춤추고 노래하는 이런 즐거움, 여러분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첫째 달에 유월절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런데 유월절 지키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6절과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헌물을 드리라고 하면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주일 헌금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거 기분 나빠하는 분들도 있어요. 헌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드리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부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던 민수기 6장대로 하면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 절기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실제로 부정해졌다는 걸 알면서, 자기가 진영 밖에 나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모세 앞에 와가지고 아, 왜 우리 정한 기일에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느냐, 우리는 열애가 될 수 없다, 우리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충분히 섬기지 못하고 더 많이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빠지는 거, 열외 이런 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안 하는 것이 좋고, 짐을 짊어지지 않는 것이 좋고, 빠지는 것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에 유월절 지키지 못하고 유월절에 드릴 헌물을 드리지 못하는 거, 아니 우리도 나와도 우리도 하고 싶다, 왜 우리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모세의 반응이 독특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기준이 있어요. 이미 명백한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시체 접속한 사람 부정하기 때문에 절기 지킬 수 없고 진영 밖으로 나가, 명확하거든요. 명백한 원칙이 있는데요, 원칙을 들이대지 않고 모세가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우리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꼬장꼬장한 원칙주의자가 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게 조금 뭐가, 이게 좀 신앙이 약간 좀 어색이 좀 이상해지면 융통성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원칙이 너무 분명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뭐 여지가, 여백이 없는 거예요.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원칙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원칙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원칙을 적용하실 때는 상당히 느슨하게 적용하세요. 군대는요 우격다짐으로 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요 거룩한 군대인데요, 이 거룩한 군대는 긍휼과 자비가 배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유가 있으세요. 사람이요, 군대는요 뛰어도 똑같이 뛰어야 되고, 막 여튼 다 똑같이, 밥도 똑같이 먹어야 되고 다 똑같이 입어야 되고, 사람이 색깔이 다르고, 여러분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가 다르고, 사람들이 뭘 하는 게 다 색깔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일률적으로 우격다짐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빨리 가는 사람은 빨리 가는 사람대로, 속도가 늦으면 늦은 대로, 뭐 이런 색깔이면 이런 색깔대로, 저런 색깔이면 저런 색깔대로 하나님께서요 많이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꼬장꼬장한 원칙주의자가 되어가지고 융통성 하나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가 없어서나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가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그래서 연약한 영혼이어도 다 끌어안는, 여러분 그런 폭이 넓은 진리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꼬장꼬장하면 안 된다고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눈을 보면서 말해야 돼요. 너무 꼬장꼬장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꼬장꼬장해서 융통 없이 그냥 자기 기준 요거 딱 가지고, 아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너그러우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참으시고요, 그래서 원칙이 분명하지만 실제로 부정해진 사람 한 달 후에 유월절 지켜라,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유월절 안 지키는 사람은 백성 중에 끊어질 거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도 몰라서 그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이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 있을 수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모른다고요. 모쪼록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 줄 알아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예배자, 그런 일꾼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